VOA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일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했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카타르 정부의 중재 노력에 부응해 인도적 차원에서 억류적인 미국인 2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인질 석방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파시스트 정권이 주장하는 바는 거짓이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미국인과 세계에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방된 인질 2명은 모녀 관계입니다. 이들의 신병은 적집사사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약 200여 명을 납치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2주째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인 1,400명이 사망하고 팔레스타인인 3,7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군이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던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20일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하고 킹 이병에게는 미군 군사재판법에 따라 탈영 및 동료 폭행, 아동 음란물 소지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이에 대한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경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5월 24일부터 48일 동안 노역을 한 뒤 7월 10일 풀려났었습니다. 이후 미국 텍사스로 이송돼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던 다음 날인 7월 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견학 도중 월북했습니다. 이후 킹 이병은 월북 후 두 달여 만에 북한으로부터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뒤 중국과 한국을 거쳐 지난달 28일 군용기 편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2차 전지제조의 필수 광물인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12월 1일부터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합성 흑연 재료와 천연 박편형 흑연 및 관련 제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당국에 선적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 공급망과 산업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안보와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중국 상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90%가 넘는 흑연을 전기자동차 전지의 양극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흑연 최대 수입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 인도 등입니다. 미 백악관이 20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에 사용될 1,0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614억 달러, 이스라엘을 위해 143억 달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91억 5천만 달러가 할당됐습니다. 이외에도 미 남부 국경의 중남미 이주자 문제와 마약선 진통제, 펜타닐 밀거래 단속을 위해 136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예산 요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의회에 대한 예산 요청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나왔습니다. 한편 미 의회가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을 해임한 후 차기 의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 통과 및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5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3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은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021년 기준 4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핵전력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대화, 다양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토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수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양국 관계의 100년 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 1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북러 관계의 100년 대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러 순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해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양국관계의 100년 대계를 구축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동에서 두 나라가 굳건한 정치적, 전략적 신뢰관계에 토대해 지역과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등 상호 관심사들의 견해 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을 북한 측에 전달하라고 요청했다며 관련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북러 관계의 100년 대계를 강조한 데 대해 러시아와의 반미 공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구도가 좀 더 장기화돼서 자신의 대미 협상력이라든가 동북아에서의 고립감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쪽으로 장기적 구도로 이거를 이제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 전략적 일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죠.
라브로프 장관은 앞서 19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또 각종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행동을 강화하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공동행동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러 간 무기거래 외에 미한일 군사행보에 대응한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의미한다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포함해서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포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반대급부를 줘야 될 텐데 지금 김정은이 애착을 갖고 있는 정찰위성 기술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이나 장비 중에서 러시아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노동신문은 아울러 북한 외무성과 러시아 외무부 간 2024년, 2025년 교류 계획서도 체결됐다고 전했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은 다만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해 국가 간 관계를 새 시대와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며 경제, 문화, 선진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양자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정치 외교적으로 적극 추동하기 위한 실천적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를 꾸준히 확보하려면 북한에 대한 관련 생산시설과 인프라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북한은 민생 안정을 위해 광범위한 러시아의 경제 지원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수 공장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려면은 에너지 문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의 군수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데 도와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니까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에 다시 파견한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식량 문제에 대해서 그 안정을 기하게 되면은 정권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대남 대미 공세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북한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죠.
라브로프 장관은 19일 북러 외무장관 회담 직후 러시아 매체 등과의 기자회견에서 각종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의 20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정부로서는 러북 간 협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무기 거래 및 군사 기술 전수 등 불법적 협력에 대해서는 미일 등 국제 사회와 공조하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라브로프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협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활동 증대와 핵을 포함한 미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노선 등이 우리와 북한 동료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고조의 책임을 미한 일에 돌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이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집중된 국제사회 이목을 가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며 러시아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우리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라브로프의 발언은 공동행동이나 공동계획에 방점을 찍으며 북러의 반미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춘 북한과 온도차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으로부터 대미협상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나온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러시아가 북한을 대미 외교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의 북러 간 협력이 나름대로 강국으로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그런 부분들 또 국제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신들의 그런 입장과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느껴지긴 하죠.
북러 두 나라는 앞으로 고위급 접촉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최선희 외무상에게 편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도록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수출 통제의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막을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러시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기를 찾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와 수출 통제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As I said back then, part of the reason Russia has had to go around the world looking for arms is because of the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that we have imposed.
이어 러시아가 발견한 그러한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이라며 우리는 군사적 지원이 이미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면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13일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돼 있는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부문 협력 등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8일과 19일 이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최선희 외무상 등과 만났습니다. 러시아 언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획기적인 정상회담 뒤 양국 관계는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DOE에 우리는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기타 물자와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이러한 물자를 제공할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같은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도 16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무기가 필요한 러시아가 더 밀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노동자 파견 등 경제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상호 이익이 없어지면 협력이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조셉 비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19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pretty clear that North Korea is closer to Russia. The Russian Federation than ever before. I mean, you know, they do have a peace.
비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과거 회담 때 러시아 당국자들은 항상 북한이 러시아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곤 했다고 회고하며 지금은 양국이 동맹 쪽으로 보다 가까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4년여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18일에는 5년 5개월 만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며 무기 부족을 겪는 러시아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밀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19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지난달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 정상회담 뒤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연설에서 북러 친선 관계가 두 나라 정상들의 영도 아래 불패의 전후관계, 백년대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승화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9일 BOA에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러 관계는 서로의 외교적, 안보적, 군사적 의지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러가 고위급 접촉을 정례화하며 양국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협력을 군사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확대하려 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은 자국 해외 노동자들이 보낸 임금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보도를 봤다며 북한은 외환을, 러시아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으로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 포탄과 로켓 등이 담긴 컨테이너를 받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그 반대급으로 북한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핵 관련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더 많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최근 위성 발사에 실패해 관련 기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러시아가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했던 것처럼 북한에 이 같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19일 VOA에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은 최근 북러 관계의 모멘텀을 지속시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북은 지난달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들과 후속 조치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당시 북러 간 고위급 인사 교류 전망에 대해 한 달 전 최고위급 접촉, 즉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오늘은 고위급 접촉, 즉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다며 이러한 접촉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 요인은 양국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지원받아야 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경제 및 군사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이 같은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미국과 한국, 주요 동맹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19일 VOA에 최근 밀착 행보에 나선 북러 관계는 순전히 거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those policies create problems for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에 맞서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북한의 정책이 미국과 미한 동맹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미한일 동맹과 다른 북러 관계는 상호 이익이 없어지면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을 막기 위해 북한 항구를 봉쇄하는 등 미국과 국제사회가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18일 VOA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판매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도 촉구했습니다. 구선의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파네타 전 장관을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파네타 장관님,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직전에 일어난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이는 것과 인도주의 여파를 완화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Well, the United States is a world leader, and I think world leaders can speak to both the importance.
미국은 국제적인 지도자입니다. 국제적 지도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방문에서 이스라엘 지원의 중요성을 밝히고 또 동시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통령은 한 국가의 자기 방위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동시에 국제법과 교전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No, as a matter of fact,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enhancing its possession with regards to the global world.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 미국이 그런 지도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세계 어떤 국가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ah, I'm not sure that's true. You know, I think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stepping forward and providing that leadership.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국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동에 가서 그것의 동맹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중국은 동맹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세계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이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국만을 생각합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대전차 무기와 122mm 방사포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은 파네타 장관님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계실 때인 2009년에 처음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이런 거래를 가장 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Well, I'm very concerned about what North Korea is doing with regards to supplying arms to others.
저는 다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북한의 활동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이 정확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CIA 국장일 때도 그랬고 북한 정권은 지금도 러시아와 다른 나라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과 유엔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무기 제공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매우 단호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더 과감한 조치가 있을까요? 공해상에서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차단해야 할까요?
Interdiction on the high seas, blockade, blockading the North Korean ports that are
공해상 선박 차단은 물론 선박에 무기를 싣고 있는 북한 항구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기가 실려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결정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린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동의 무장 세력에게 핵무기를 판매할 수도 있을까요? 미국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I don't trust North Korea and I don't trust Kim Jong-un. I don't think he would hesitate a moment.
저는 북한도 김정은도 믿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제공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은 물론 안보협의체 쿼드, 인도, 유엔 등과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고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막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침투한 방식 등은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합니다. 한국은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South Korea and for that matter all of the allies in that area, the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모두 북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같은 일을 한국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죠. 백악관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에 달하는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이런 무기를 공급한다면 한국에 얼마나 더 큰 위협이 될까요? 러시아가 북한에 ICBM 기술까지 제공할까요?
We're in a dangerous moment. If the meeting between Putin and Kim Jong-un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해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면 우린 지금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러시아가 그런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어리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고 러시아가 그런 일을 할지 여부를 우리 정보기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근거에 러시아의 그런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1대1로 정상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함께 연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두 왕따 국가들과 거리를 둘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President Xi is smarter than that. President Xi understands what a threat North Korea represents. They've always been concerned about the threat coming from North Korea.
시진핑 주석이 그보다는 더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주석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면 북한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신호를 보낼지 지켜보는 건 흥미로울 것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를 러시아가 취하지 말라는 신호 말입니다.
미 한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토보다 더 나은 안보 협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이 현재 두 개의 전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 한일 안보 협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Look,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n trying to deal with a dangerous world, and we live in a dangerous world. There's no question about it. We have two wars.
현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중국, 북한, 이란의 위협도 있죠. 우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나토와 그랬던 것처럼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린 매우 강력한 나토가 단합된 모습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는 걸 봤습니다. 태평양에서도 그런 종류의 매우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과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맹을 호주와 쿼드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까지 포함해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맹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상대하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최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I think we have to continue to make clear that North Korea should be denuclearized. And I recognize that they're developing nuclear weapons.
저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협상이 없인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관련해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이 살아남으려면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여파와 북러 무기 거래, 한반도 안보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영국 상원의원들이 의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고위 관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은 19일 상원이 중국을 주제로 개최한 대정부질문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지난 9일 월요일에 중국이 600명이 넘는 탈북 난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 신자였다고 말했습니다.
But on the Monday the 9th of October, China repatriated 600 plus North Korean refugees to DPRK, many of whom were Christians.
이어 600여 명의 탈북민 중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며 운이 더 나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우린 북한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족 문제, 티베트 문제 등 중국이 국내 사안으로 치부하며 반대 의견을 매우 빠르게 억누르는 인권 정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중국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에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타릭 아우마드 외무부 국무상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중국이 1951년에 유엔 난민 협약을 위반하고 지난주에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 자신이 아우마드 국무상에게 질의서를 보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I've written to the noble lord, the minister Lord Ahmed about a decision taken only last week. By the PRC to repatriate forcibly.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중국이 불과 며칠 전에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흐마드 국무상은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지적에 주목한다며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I note the point of the returnees and if I may, I will seek to get more detail on that. And of course, right.
아흐마드 국무상은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은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또 영국이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걸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건설적인 관여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18일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이 지난주 탈북난민 600명을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어린이, 심지어 갓난아기들로 현재 투옥과 고문, 강제 수용소, 구금, 심지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의 직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범죄자 또는 반역자로 취급돼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는 가혹한 처벌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은 수십만 명을 노동교화소와 강제수용소, 즉 관리소에 구금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수감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을 향해 지난 20년간 지속해온 강제송환의 오랜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국제법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난민들이 제3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는 등 1951년에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가 중국 당국과 외교적 대화를 시작하고 중국이 탈북난민을 북송하는 대신에 제3국으로 추방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엔 모든 송환 탈북민, 특히 여성과 아동, 임산부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탈북민을 조국과 가족을 배신한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며 최근 이들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를 무시하며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의 납북자 가족들이 피해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한 지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미한유 정상이 지난 8월 납북자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기대감도 표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18일 서울에서 납북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납북자 가족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전해달라며 터너 특사에게 건넸습니다. 최성용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서한에서 먼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자행한 한국 민간인 납치 문제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납치 문제가 일본인 납치 문제만큼이나 비중 있게 언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서한에서 1953년 정전 이후 1990년대까지 516명이 납북됐지만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거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며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극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 민간인 납치를 자행한 북한은 반인도 범죄로 비난받아야 한다며 블링컨 장관이 북한 당국자들과의 대화나 접촉에서 일본인 납북자 송환과 함께 한국인 납북자 516명이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VOA는 국무부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을 보내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 이사장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일본에는 납북자를 돌려보내주면서도 한국 납북자에 대해서는 생사 여부도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이가 2006년도 고이즈미한테 준 소리입니다. 북한이 일본한테. 그 소리 내용을 보십시오. 보면 뭐라고 써있나? 세상에 저렇게 자세히 써있습니다. 응? 일본으로 귀국까지 시킨다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써있어요. 보더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다음 거 보세요. 그거는 이민교라고. 응? 그게 평양에 사는 학생입니다. 21명. 그 학생이 확인 불가 5자만 딱 알려줍니다.
앞서 북한 적십자회가 2002년 9월 17일 일본 적십자사 앞으로 보낸 문서를 보면 새로 확인된 생존자와 사망자 신원을 공개했고 여기엔 납북자 이름과 생일 또는 사망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2013년 북한 적십자사가 고교생 납북자 이민교 씨 어머니 김태옥 씨에게 보낸 생사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에는 확인 불가능 다섯 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최 이사장은 아흔이 넘은 이민교 씨 어머니 김태옥 씨가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5년째 답장이 없다며 이제는 한미일 3국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만큼 연로한 어머니들이 자식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한일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며 억류자 생사 확인 등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전쟁 중 약 10만 명의 한국민을 납치하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3,835명을 납치했으며 이 가운데 516명이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혜의 뉴스 안준호입니다.
타이완에서 열린 국제인권행사에서 탈북지원단체 관계자가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북청년은 이 행사에서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구출을 다룬 다큐영화 비언드 유토피아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출연한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가 18일 타이완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 타이완 국제회의에 참석해 탈북민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3년간 탈북민 1,000명 이상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목사는 중국 정부가 최근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사실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국에 구금되었던 2,600명의 탈북민들의 북송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주일 전 600명의 탈북민들을 국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중국 정부에게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국송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 목사는 구출 지원을 요청하는 탈북민이 200명이 넘지만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 등으로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갈렙선교에 연락해서 구조를 요청한 탈북민들은 200명 이상이며 긴급 구조가 필요한 30여 명의 탈북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1일 반간첩법을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김 목사는 그러나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과 헌신이 모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성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물건처럼 팔려다니는 탈북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슬로 자유포럼은 전 세계 인권운동가와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이 모여 지구촌의 인권증진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입니다. 그동안 여러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행사에 초청했던 오슬로 자유포럼 측은 지난 6월 노르웨이 본회의와 9월에 열린 뉴욕회의에 이어서 이날 타이완 국제회의에 김 목사를 3회 연속 연사로 초청했습니다. 포럼 측은 타이완 회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김 목사가 탈북민 구출과 자립을 끊임없이 돕고 있다며 그의 헌신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김 목사가 최근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을 비롯해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다큐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했다며 이날 행사에 이 영화의 홍보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김 목사는 행사 후 VOA에 중국 위구르족과 티베트, 홍콩 문제 등 중국 공산당의 박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옹호하는 많은 운동가들과 교류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 역시 북한 정권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이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중국 인권운동가들과 공감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또 유엔 상임이사국이면서 국제법을 존중하고 또 인권의 협약을 했던 그 국가에서도 자기들은 북한의 사람들을 저렇게 북송시키면서도 늘 앵무새가 하는 얘기는 국제인권법을 지키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당연한 것처럼 자기 논리로 당착으로 뻔뻔스름의 극치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덩치값을 못하는.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질문에 중국엔 이른바 탈북민들이 없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슬로 자유포럼을 주최하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의 이성민 한반도 담당 디렉터는 이날 행사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디렉터는 북한이 최근 한류를 악성함으로 규정해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진실이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킬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hy? Because truth is a powerful weapon that can liberate the North Koreans.
탈북민 출신인 이 디렉터는 이런 배경 때문에 북한의 외부 정보를 담은 USB 등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엘리트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보내는 게 북한 주민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 걸음이란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비오의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비오의 방송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비오의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점점 맑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 1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지역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14도, 안주 최저 2도, 최고 14도, 남포 최저 9도, 최고 15도, 신의주 맑고 최저 4도, 최고 15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부터는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12도, 희천 오름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개입니다. 최저 0도, 최고 13도가 되겠습니다. 청진, 선봉 모두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 3도, 낮 최고기온 13도, 선봉 최저 1도, 최고 12도, 삼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1도로 예상됩니다.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5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6도가 되겠습니다. 원산 맑은 가운데 최저 6도, 최고 17도, 평강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 최고기온 14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대부분 해상 맑겠지만 먼바다 오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지나갑니다. 물결은 앞바다 1.5에서 2.5m, 먼바다 1.5에서 4m를 울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오전에만 구름 많겠습니다. 나머지 해상은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 1에서 2.5m를 울겠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0월 8일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겨냥해 기습적인 육해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4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끔찍한 공격을 분명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하마스의 맹공격에 대해 거의 정확히 50년 전인 1973년 용키푸르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라며 하지만 큰 차이도 있다고 NBC TV의 언론을 만나다 프로그램에서 말했습니다.
That was a state-on-state conflict, army against army with clear front lines. This is a massive terrorist.
블링컨 장관은 당시에는 명확한 전선을 가진 군대와 군대가 싸운 국가와 국가의 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테러 공격이라며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그들의 집에다 총으로 쏘며 이스라엘인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가자 국경 너머로 끌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휠체어를 탄 홀로코스트 생존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모두 인질로 잡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집에 불을 지르고 음악축제에서 젊은이들을 학살하는 등 이슬람 국가와 같은 야만 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매우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군수품과 다른 장비들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이스라엘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하마스 공격에 직접 관여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지만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는 사실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e do know that Iran's had a long relationship with Hamas, long support. It's one of the reason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란이 하마스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바로 400명이 넘는 이란인들과 하마스에 제공되는 지원과 같은 것에 대해 기업들을 제재하는 등 이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들에게 모든 적절한 지원 수단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은 자신과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상황을 활용하려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다른 세력들에게 경고한다며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일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했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카타르 정부의 중재 노력에 부응해 인도적 차원에서 억류 중인 미국인 2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인질 석방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파시스트 정권이 주장하는 바는 거짓이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미국인과 국제사회에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방된 인질 두 명은 모녀 관계입니다. 이들의 신병은 적십자사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약 200명을 납치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2주째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인 1,400명이 사망하고 팔레스타인 3,7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20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에 사용될 1,0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614억 달러, 이스라엘을 위해 143억 달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91억 5천만 달러가 할당됐습니다. 이외에도 미 남부 국경의 중남미 이주자 문제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밀거래 단속을 위해 136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번 예산 요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의회에 대한 예산 요청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나왔습니다. 한편 미 의회가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을 해임한 후 차기 의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 통과 및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2차 전지제조의 필수 광물인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12월 1일부터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합성 흑연 재료와 천연 박편형 흑연 및 관련 제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당국에 선적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 공급망과 산업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중국 상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90%가 넘는 흑연을 전기자동차 전지의 양극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흑연 최대 수입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 인도 등입니다. 미군이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던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20일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하고 킹 이병에는 미군 군사재판법에 따라 탈영 및 동료폭행, 아동음란물 소지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이에 대한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경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5월 24일부터 48일 동안 노역을 한 뒤 7월 10일 풀려났었습니다. 이후 미국 텍사스로 이송돼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던 다음 날인 7월 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의 견학 도중 월북했습니다. 이후 킹 이병은 월북 후 두 달여 만에 북한으로부터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뒤 중국과 한국을 거쳐 지난달 28일 군용기 편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5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3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은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021년 기준 4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핵전력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대화, 다양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중국의 핵전력은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10년 전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미국은 약 3,7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5,90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